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북한도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그들은 훌륭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에서라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많은 일들이 어쩌면 매우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 개발에 나서면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간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북한 고위 당국자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리 트루투네프 부총리와 알렉산드로 코즈로프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부총리는 남북회담이 조만간 가능하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남조선이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사항들을 이행 안 하니까 회담할 수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 담화와 관영매체 논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활동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수차례 회담에서 맺은 합의 사항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측과는 다시 마주앉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리 부총리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트루투네프 러시아 부총리와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리 부총리는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첫날인 지난 2일 올렉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와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면담에서 리 부총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건설업, 농업, 어업, 관광 등에서 협력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몇 주 안에 중국 측과 장관급 만남을 갖자는 데 합의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화하고 다음 달 초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은 지난 7월 말 상하이에서 이뤄진 뒤 처음입니다. 당시 양측은 9월 중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달 초 서로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 앞서 이달 중순에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차관급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무역전쟁 해소 기대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는 어제보다 2.3% 올랐고 중국 상하이 증시도 1.5% 높이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관련 현안을 언급하던 중 이달 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합의를 바라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년 반 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며 대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반이라는 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수개월 만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이란의 경제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북한과 함께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제재를 거두지 않을 경우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담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 공식 철회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발표한 송환법 철회는 전적으로 자신과 홍콩 정부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중국 중앙정부는 여기에 존중과 지지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홍콩 여론에 퍼지고 있는 중국 배후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적격 발표하자 시위를 누그러뜨리려는 중국 정부의 큰 그림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 절박하다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연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북한이 응하면 바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상황이라며 미한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 나라 국방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절박하다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미북 실무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열도록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절박합니다. 남북한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이 총리는 5일 서울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8차 서울 안보대화 축사를 통해 평화를 더 확산하려면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향후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간 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언급하며 그런 범위에서 한반도는 평화를 찾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고 잠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제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북 대화를 도우면서 평화의 확산과 정착을 향해 쉬지 않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안보 대화 개화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은 지난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벽은화를 이끌어낸 마중물이자 길잡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72여 년간 지속되어 온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의 안보 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라며 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 대화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lways aspired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weapon state, where they made it very clear we will be responsible nuclear weapon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는 억제력과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열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는 핵을 보유한 채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믿는 고위 관리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생각을 허용해주는 것은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여온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ould encourage a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It could also lead to proliferation issues.
이는 영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불량 국가 등의 핵 기술과 핵 분열 물질이 판매되는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적에 대한 합의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혹은 핵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소위 동결에 멈춰선 합의를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시작될 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006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등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면 안전보장을 비롯한 경제 개발 지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The U.S. has made it very clear, going back to 2005, the joint statement, we have no intention of invading, attacking, using nuclear conventional weapons, etc.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언급했지만 북한이 더는 고립된 체제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미신고 의심 지역에 대한 검증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비핵화 방식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에 동의해 로드맵을 설정한 뒤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 안보대화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15개 나라와 2개 국제기구의 참여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5개 국제기구와 60여 개 나라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에 북한 인사들을 초청하는 방침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하면 바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중 간 밀착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최근 북한이 대미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미사일 발사를 자위적 무장 현대화 조치로 주장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시사한 것처럼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흔들림 없는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상황이라며 미한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하며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대사는 과거에 비해 북한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몰디브 수도 말레에서 열린 인도양 컨퍼런스 2019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집요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1년 반 전과 비교해 우리는 훨씬 더 낙관적인 지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한국 대통령 사이의 회담들을 언급하며 이런 진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월 판문점 회동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미한 동맹의 힘과 더불어 한반도 그리고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에 대한 상호 희망을 진전시키는 데 대한 두 나라의 결속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만남들은 혁신적이고 틀에서 벗어난 생각의 힘을 입증했다고 해리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이자 역내 안보와 안정의 초석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중들에게 한국이 밝게 빛나고 북한에는 빛이 거의 없는 상황이 촬영된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선택과 파트너십의 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 한국은 민주주의와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자유롭고 열려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선택했지만 북한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사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전쟁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3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원조 수혜국에서 기부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 경제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법치주의를 수용한 선진화되고 첨단화된 경제로 발전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제공할 때 이들 나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중국은 강대국이자 경제 강국, 문화의 중심이라며 미국은 인도양에서의 해적 행위에 대한 대항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계속된 노력 등 여러 중요한 사안에서 중국과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국제 질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상태라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과 관련한 영국과의 조약에서부터 세계무역기구의 약속들과 인권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발언하던 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북한도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그중 한 곳이라도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많은 일들이 어쩌면 매우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개발에 나서면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지만 때로는 도달 경로에서 이견을 보인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북제재 이행에 일관적이지 않고 미북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 논의의 병행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미중 관계 주요 사안으로 경제, 안보, 인권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3일 갱신한 미중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중국군의 현대화와 북한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미중협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 압박 요지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지만 목표를 향한 최선의 경로를 놓고 때로는 이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평가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200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의 찬성표를 던졌지만 종종 이 결의들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정제유 수입 규모가 안보리의 허용 수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공표하고 추가 조달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미북 정상회담 발표로 냉각기에서 해빙기로 전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경로 접근 방식을 갖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는 현재 중국을 겨냥한 대북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법안이 총 3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무역회사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사포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까지 판매하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 본사를 둔 조광무역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는 1973년에 설립돼 다양한 상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출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무기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웹사이트 상품 소개란에 건설, 농업, 중장비, 조류 추적 연구 부문으로 나눠 상품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에 접속하면 실제로는 모두 현재 북한에서 사용 중인 무기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 장비에는 북한의 주력인 폭풍호 전차가 미화 420만 달러, 2010년 북한 열병식에도 등장한 천마호 전차가 270만 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비 상품 부문도 주체포로 알려진 북한 자체 개발 170mm 자주포가 국산포라는 이름으로 소개돼 있고 240mm 다연장 로켓, 방사포도 판매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또 북한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알려진 KN-06, 번개 5호 지대공 미사일은 조류 추적 연구 상품으로 분류돼 5,100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에는 재원과 역사, 사거리 등 간략한 소개도 덧붙였고 더 자세한 상품 소개를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광무역회사의 웹사이트 존재를 처음 공개한 마카오 비즈니스 매거진은 공개된 것 이상으로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웹사이트가 차단되지 않도록 무기 목록과 정보를 숨기는 북한의 전형적 수법이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조광무역회사와 북한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조광무역회사는 원래 북한이 마카오에서 운영하던 해외 무역 상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 사실상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공산품과 같은 서방 상품을 수입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등 영사관 업무도 수행했는데 지난 2005년 돈세탁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본사를 마카오에서 중국 주하이로 옮겼습니다. 만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기 금수 조치를 명시한 유엔 제재 위반이 됩니다. 앞서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의 전차와 로켓 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거래했다는 증거가 담겼습니다. 이번처럼 북한이 웹사이트를 개설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 2017년 안보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GPM이란 이름의 회사를 통해 리튬 6을 판매하려 한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6 동의 원소와 관련 장비들은 핵 관련 금지 물질로 등재돼 안보리 대북 제재 품목인데 북한은 웹사이트를 통해 리튬 6을 매달 10kg씩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안보리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글로컴이라는 기업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군사용 고주파 무전기와 암호회동용 마이크, GPS 등을 판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로컴은 북한을 기반으로 한 펜 시스템사의 위장기업으로 당시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돼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시리아로 운송하려던 화학공장 내장재가 그리스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홍콩은 대북제재 이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 정부가 시리아로 향하던 화학무기 관련 물품의 운송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3일 발표한 그리스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그리스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2017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 세관은 2017년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일시 압류했습니다. 여기에는 내산성 타일이 담겨 있었는데 아테네 피레우스 항구를 경유해 시리아로 운송될 예정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 화물 발송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협력하고 화물 수취인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인 기계건설공장 혹은 시리아의 생화학무기연구소로 알려진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가 2017년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가 만든 유령 회사로 내산성 타일을 운송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5천 제곱미터 면적을 채울 수 있는 내산성 타일이 6개의 컨테이너에 나눠 들어있었고 이 타일은 고열을 견딜 수 있어 화학공장의 내장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개 유엔 회원국이 차단했다고 밝혔을 뿐 그리스 등 특정 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그리스 당국의 차단 물품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는 대북 제재 등 북한과 관련한 제재 이행이 전반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북한과 이란과 관련한 안보리의 제재를 자국법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이 제재 대상을 지정한 뒤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이 대상자를 지정할 때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 역시 특별히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의 정밀 금융 제재에 있어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전 세계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 등을 관장하는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의 항목 중 하나로 확산 금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제조, 획득, 소유, 개발, 수출, 이전, 비축 등에 이용되는 자금 제공이나 금융 서비스 일체를 가리킵니다. 한편 4일 상호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홍콩은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전반적인 확산 금융 문제와 정밀 금융 제재 방지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이 지난해 6월 웹사이트를 통해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제재 이행 장치를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제재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홍콩 당국이 북한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홍콩은 다른 나라 소재 북한의 합작회사와 연결된 A모 회사가 2015년 홍콩에 등록된 회사가 보유한 총 37,852달러를 6차례에 걸쳐 송금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서 이 자금이 홍콩 금융망을 경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축구선수가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에 입단하면서 관련 계약에 유엔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 가운데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한광성 선수의 유벤투스 입단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계약의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입니다. 해외리그 축구 선수인 한광성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세계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9월에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선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는 올해 말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광성 선수가 유벤투스에 입단해 연봉을 받는 행위는 일종의 외화벌이에 해당돼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유엔에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연장 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뒀고 실제 2016년 이후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 4월 현재 결의 2397호 8항에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부터 이탈리아 리그에서 선수로 뛴 한광성 선수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4일 VOA에 이번 사안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광성 선수가 받는 연봉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주어질 수 있다고 유벤투스 구단이 보장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광성 선수에 앞서 지난 2016년 최성혁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축구팀인 피오렌티나에 입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선수는 그가 받는 임금의 70% 이상이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출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국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상대국을 공격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크게 다른 역사적,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 후보라고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주장했습니다.
But Korea has a very different history and a very different geopolitical situation from Japan. And the Chinese view Korea as a much more likely candidate.
그린 부소장은 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가 개최한 미중 관계 청문회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에 소극적인 한국의 상황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orea has not explicitly signed on to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like almost every other ally and partner. And I think Beijing sees opportunity there that is a problem particularly given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 소장은 중국이 여기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특히 한일 간 상황을 감안할 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영내 안보에서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동맹을 끊임없이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솔라리움 회장은 중국이 자국 국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주변국들을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given the Chinese focus on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that they will look to use all the instruments of
포괄적인 국가 권력에 집중하는 중국은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했을 때 경제 보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크레피네비치 회장은 중국이 일본과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사례도 들었습니다. 한편 그린 부소장은 중국의 전략이 영내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국제감시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74차 유엔 총회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많은 정치범들이 최악의 여건 아래 수감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북한의 관리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뿌리 깊은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반국가 행위 용의자들을 영장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한 뒤 심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들을 관리소로 보낼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보위성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의 가족들은 결정 내용이나 가족의 행방에 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Reports about people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without any legal or procedural guarantees.
아무런 법적, 절차적 보호 장치 없이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북한에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 수용소란 표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적어도 4개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관리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국제감시단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이 정보와 통신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극도의 제한이 광범위하게 자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모 등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민들이 매우 위험한 여정에 직면한다며 특히 탈북민의 대다수인 여성들이 강제 결혼이나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formation suggests that China may have recently strengthened the search for North Korea.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점점 더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선양에 구금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3명의 탈북민에 대한 우려를 담은 4건의 긴급 호소문을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평화회담에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향후 평화협상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10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출석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착 사실을 숨기고 자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을 계속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탈북민들은 새로 찾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다며 캐나다 정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민 김록봉 씨는 현재 토론토 지역에서 에어컨과 난방기기 정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비 전문 인력도 몇 명 고용하는 등 현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곧 캐나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2년 전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할 당시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김 씨에 대해 한국으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씨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3년 여기 와서 그래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했고 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칼리지도 졸업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개인 사업도 하고 있고 네. 가족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죠.
캐나다에서 새로 찾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의 캐나다 입국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의 망명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12년을 전후한 시기에 약 2천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이민 난민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B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답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은 3명에 그쳤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탈북민 수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150명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영주권 받기 전에 얼마 네. 되지 않아서 더 돌려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1,000명, 2,000명 제 생각에 한 토탈 하면 2,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돌아가라고 해서 거의 다 돌아갔고 지금 남아있는 수는 뭐 한 150명 될까 그냥 어린 초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히죠. 또. 그러니 이게 제2의 또 난민 난민이라고 할까.
북한을 탈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탈북민들이 캐나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인 캐나다 한보이스의 잭킴 씨는 캐나다 내 탈북민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ctually very rare and almost non-existent for the Canadian government to give general blanket amnesties to individuals. And this is it for all countries.
캐나다 정부가 난민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 입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면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잭킴 씨는 추방 명령을 받은 탈북민들은 올바른 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올바른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재정적 지원 등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납치이자 인권 침해라는 외국 법률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지배인에게 속아 한국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방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한국행을 납치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소속 법률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종업원이 허강일 지배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표부로 강제 납치됐으며 한국행을 모른 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을 비롯해 북한의 강제 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면담했습니다. 7명의 종업원은 당시 허강일 지배인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허 지배인과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 간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12명은 한국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버스에 탑승했다는 게 이들 7명의 진술입니다. 조사단은 또 평양에서 만난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간 자녀들을 보지 못해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12명의 종업원과 가족들을 분리하는 건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온 종업원 12명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관련 조사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조속한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누굴 믿겠어요? 가족들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뭐하냐, 빨리 발표하고 빨리 수사를, 강력한 수사할 거를 가진 검찰에서 해라, 이 얘기도. 우리는 국제진상조사단은 저희도 면담 대상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다 이렇게 만나고 또 북측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입장을 낸 거니까요.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기획 탈북이 아니란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백태현 당시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고요.
통일부는 한국에 망명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탈북자의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북한 종업원에 대한 납치 주장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납치로 규정해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역설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 정권에서 탄압을 하거나 처벌을 하지 못하는 명분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 정권이 그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상에는 결국 나쁜 거는 아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진상조사단의 발표대로 허강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에 왔다면 허 지배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시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허강일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많은 나라가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올 가을에도 북한 관광을 홍보하는 여행사들의 광고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남북한 관광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광 가격은 거리와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중국인들의 접경지역 당일치기 관광은 수십 달러에 불과하지만 유럽 관광객은 항공료를 제외하고도 수천 달러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이징 청년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단둥 신의주 반나절 혹은 당일치기 여행은 150에서 400위안, 미화로 20에서 60달러 안팎으로 신의주 시내 구경, 해산물 식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관용 환구15는 열차로 단둥을 출발해 평양과 판문점 등을 둘러보는 나흘 일정의 관광 상품이 3,000위안, 42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티지 국제여행사는 평양과 판문점을 둘러보는 5박 6일의 여행 상품을 항공료를 포함해 5,210위안, 미화로 73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는 사회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평양의 지하철, 전골과 구운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를 포함해 베이징의 국제여행사 5곳을 검색한 결과 북한보다 한국 관광 상품이 훨씬 다양하고 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한국 관광은 닷새 기준으로 항공료를 포함해 3천에서 4천 위안, 미화로 420에서 560달러 상품이 많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남북한 관광 상품 가격이 엇비슷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참 브라더스 여행사는 평양과 개성, 원산 등을 둘러보는 열흘 일정의 북한 상품을 왕복 항공료를 포함해 미화 2,4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과 제주 등 주요 도시를 관광하는 8일 일정의 상품이 2,053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행사들은 다양한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게 특징입니다. 독일의 트래블 여행사는 평양 외에 계절별로 해수욕장과 스키, 마라톤, 축구 등 스포츠를 특성화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령 17일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백두산 상품은 3,790유로, 미화로 4,180달러,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에 맞춘 2주 일정 상품은 3,570달러, 8일 여정의 상품은 1,8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2천달러에 달하는 독일 베이징 간의 항공료, 60달러에 달하는 비자 비용, 20달러 안팎인 팁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을 합하면 적어도 수천 달러를 준비해야 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스웨덴의 코리아 컨설트 여행사는 베이징을 출발해 평양과 남포, 판문점, 개성을 방문하는 4박 5일 상품을 1,475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최대 여행사인 고려투어는 2박 3일 일정에 미화로 550달러에 달하는 저가 상품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 세계 매체들을 상대로 북한 언론 여행을 중개하는 네덜란드의 GPI 컨설턴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일정에 4,02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평양 왕복 항공료 600유로, 비자 비용 60유로, 행사 관람료는 모두 별도입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 언론인은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없고 북한 당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촬영도 금지된다며 엄격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 여행사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평양 상공 헬기 투어에 별도로 200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5분 가격에 220달러 정도 하는 뉴욕 맨하튼 헬기 투어와 가격이 비슷하지만 비행시간이 40분으로 훨씬 깁니다. 또 대집단 체조 예술 공연인 인민의 나라는 좌석에 따라 110달러에서 550달러를 받고 있고 평양 서커스 공연은 22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음식, 운동, 헬기, 자전거 여행 등 특성화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여행의 자유가 없고 장소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관광객들의 동선은 감시원이 늘 함께할 정도로 매우 좁고 장소도 김 씨 일가와 정권의 선전 장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VOA에 관광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근은 좋은 생각이라며 하지만 집행과 마케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s wanting to use tourism to advance his country is a good idea.
외국인이 북한에 많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도 늘고 관광객이 쓰는 돈은 북한의 시장 활동 촉진에 큰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3대 관광사업 등 정치적 선전사업이 허비하는 게 큰 문제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지구 건설 등 3대 사업은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편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관광 전략과 거리가 멀다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의 김춘희 국장은 최근 신화통신에 지난해 외국인 20만 명이 북한을 찾았고 이 가운데 90%가 중국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과 인도주의 지원금 감소를 사망률과 연계해 수치화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 약 4천 명이 제재와 국제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의대의 박기범 교수와 연구진은 지난해 북한 주민 3,968명이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실린 UN 제재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부족의 인적 피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UN이 지난해 북한 주민 235만 8천여 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지만 이 중 51만 8천여 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고 3,968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원 교수는 VOA에 UN의 지원 대상인 중증 급성 영양실조, 비타민 A 부족, 식수위생, 모자 보건 분야에 사망률을 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ey've still left 5,000 children under 5 with severe acute malnutrition. Unreached. And we know from published data that severe acute malnutrition has a more.
박 교수는 유니세프가 지난해 6만 명의 북한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지원을 계획했지만 5천 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숫자에 중증 급성 영양실조 평균 사망률인 30%를 대입해 1,6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비타민 A를 지원받지 못해 사망한 어린이는 343명, 식수위생 지원을 못 받아 사망한 주민은 703명, 모자 보건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어머니와 어린이는 1,2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UN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3,968명 가운데 15%는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We calculated that about 15% of the deaths can be directly attributed to the delays in the programming, especially for the UN agencies in delivering aid. This is due to the process.
박 교수는 UN 기구들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 평균 99일이 걸렸고 이 밖에 제재의 영향으로 선적과 중국 세관 통관에도 시간이 지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제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을 감안했을 때 UN 대북지원사업들이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운영된 것으로 상정했고 그 결과 북한 주민 535명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UN의 대북 지원 사업들이 자금난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면서 기부금이 계속 줄어 위기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이 최근 대북 지원을 끊었고 일부 원조국들은 외교적, 정치적 압박으로 대북 지원을 중단했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어머니나 어린이도 불필요한 죽음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베긴 사다트 전략연구센터도 최근 대북 제재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이반자들이 북한의 정치 군사 엘리트를 정교하게 겨냥하는 제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이 현재 직면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단기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도 장기적으로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을 수정해 식량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농장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세자르 차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9월 5일 평생을 빈민굴의 성자로 살아온 테레사 수녀가 87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1910년 지금의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알바니아계 부모 쓰라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건축과 무역업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안락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8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의 어머니는 이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테레사 수녀는 특히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21살 때 인도에 첫 발을 디딘 이래 87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대해 처음 들은 건 12살 때였습니다. 성당의 신부에게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수녀가 돼서 인도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 인도로 파견할 수녀들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하게 됩니다. 인도로 파견되는 수녀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인도에 나가 있는 영국인 자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콜카타 수녀원이 운영하는 부속 학교에서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사랑의 선교회라는 공식 기관을 만듭니다. 테레사 수녀는 고아와 병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시설을 만들고 수녀들을 모으고 돌봤습니다. 1950년 겨우 12명의 수녀로 시작된 사랑의 선교회는 현재 130여 개국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큰 조직이 됐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상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납했고 자신이 세운 사랑의 선교회에서 1997년 9월 5일 눈을 감았습니다. 1774년 9월 5일 최초의 대륙회의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당시 영국은 지금의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등 가혹한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시 북미 지역은 13개 식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독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식민지 의회가 입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고 1775년 제2차 대륙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렇게 1774년 9월 5일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